이번 특별 새벽기도 참 많이 은혜 받았지요. 왜 특세합니까? 특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 내면에 고정화된 습관들을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내 마음 바꾸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 아침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단해가지고 그 시간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진정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고 가져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따라 살아가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특세 6일치 설교가 있습니다. 보통 설교는 뭐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번 특세 설교는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좀 시간 내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 예수님 배척했어요. 긴장을 일으킵니다. 그 사역에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구약의 그 제사를 지내오던 유대인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대립, 긴장,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제가 금식 논쟁이에요. 금식 논쟁. 유전과 전통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본래 뭐 전통과 유전 그 중요하지만은 본래는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해온 그 습관이잖아요. 뭐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빠진 거예요. 생명이 빠진 거예요. 형식만 남았고 형식적인 의전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그 어려운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모두가 다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금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들의 신앙이 저게 온전할까? 좀 남의 신앙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평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했어요. 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먹는다 그래요. 초대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모이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생명이 빠지고 내용이 빠지고 왜 이걸 하는가 목적이 빠지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는 목적을 알잖아요. 왜 하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첨예하게 달라요. 그럼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 당연히 뭐 예수님 생각이라 그러겠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줄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서포트해주고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전통과 유전 붙들고 바리새인들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잘못되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다르다면 누구의 삶의 방식이 맞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에 누구의 생각이 맞을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힘들어도 마침내 내 생각 물리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채택하는 것이, 채택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달라요. 난 내 소원대로 하고 싶어요. 내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의 육체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걸 쳐서 복종시켜서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삶의 방식,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야. 그래서 그걸 붙들고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성이 바른 영성이고 예수님의 영성이 수준 높은 영성입니다. 그들이 볼 때에 제 아들이 금식 안 하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것이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는요, 자기들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해석하고 추측하고 조금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금식 얘기 나왔으니까 좀 정리해 볼까요? 금식한다고 해서 신앙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금식하기만 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식의 정신, 금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야 돼요. 금식의 유익은 아주 큽니다. 언제 금식합니까? 좀 정리하면 진정으로 내가 참회할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에 금식으로, 금식의 회개로. 두 번째는 소원이 있을 때에, 또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에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내가 올바른 목적으로, 동기로, 그래서 제대로 금식했구나.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금식의 아주 기본적인 그 생각은요, 나의 비움이고 자기 부인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끝자락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더 부풀어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으로 이게 기준이 딱 정해져가지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면은 그건 조금 수준 높은 인격자의 삶이라 할 수 없어요. 짐승이 그렇게 해요. 짐승은요 그냥 뭐 소리 지르고 적이 나타나면 으르렁거리고 인상 쓰고 몸을 부풀리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예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겸손한 자리, 여기에서 금식하고 나면요, 초월되어지고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금식은 음식을 단절시켰잖아요. 그리고 몸에 고통을 가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목적을 알잖아요. 그러니 그 자리, 다 비운 자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자리까지 맛보았잖아요. 이 정도로 했다면은 이제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초월되어지고, 그래서 그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맡기는 신앙의 깊은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지적한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금식했느냐? 그럼 이발해라. 금식했느냐? 수염 깎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기가 금식 광고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금식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영성을 의심하면서 그 의구심을 가지고 불평조로 신랑조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 반대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 뭐냐면은 말씀 가만히 보세요. 금식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금식의 목적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언제 금식할 것인지 그 제대로 알아라. 목적이 뭔지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도요 공생애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분이에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금식을 시작하신 분인데 왜 금식을 반대하겠어요? 아니에요. 기간이 문제고 또 목적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 그저 세상에 가장 좋은 보석들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분. 축제와 같은 것이다. 잔치와 같은 것이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그저 그 혼인 행렬이 막 너무 길어요. 그리고 막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그렇게를 거의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때는 그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기간이다. 아, 나는 금식했으니까 이 맛있는 이 풍성한 잔치의 음식 먹을 수 없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금식할 때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잔치에 임했느냐? 신랑의 잔치에 참여했느냐? 신랑의 친구냐? 그럼 신랑과 함께 기뻐해라.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는 기뻐하는 것이다. 인상 찡그리지 말라는 거죠. 나 금식했네.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였어. 금식으로 회개하였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다면은 그 어둡고 침침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려서 밝고 천국은 밝음의 빛의 대명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적인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다.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다. 이 새로움,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움을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새로움을 창조한 사람들. 여러분, 이 전통과 정통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참 이게 본받을만 하는데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게 정통적인 신앙 가지고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알맹이가 쑥 빠진 거예요. 생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하니까 하는 그 경건의 모습 보여주는데 거기에 무슨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전통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 자기 기준이죠. 인간이 만든 전통이잖아요. 여러분 전통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요 자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에 이게 서포트를 받는가. 정말 전통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통신앙 뭐예요? 이 신앙, 이 교리 붙들고 가는 것인데 그러나 이 전통이 그거 서포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요 가차없이 이것도 개혁시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 가지고 막 싸운다고 말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러시아는 정교입니다. 정교회. 그리고 로만 캐톨릭. 이게 천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참 이게 우스워요.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동방 정교회하고 로만 캐톨릭하고 천주교하고 정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호 알지? 성호.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호를 그을 때에 성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천주교는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그어야 돼요. 성자, 성령. 근데 이 정교회는 성부 왼쪽에서부터 성자 성령.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고 아직까지 하나가 못 되고 있다니까 천년 동안. 유전 전통 아무리 강조해도 성경의 말씀과 이게 배치된다 그러면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개신교는요 프로테스탄트 개혁하는 종교예요. 리포밍 철치예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향해서 새로움을 향해서 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방향이에요. 새로움 그 속에서 이게 새로움 속에서 창조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 먹으니까요. 옛날 거 그냥 편하게 이지고잉 하고자 하는 그 자연적인 경향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서포트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 그런 생각이고 그런 방향이라 그러면 그건 계속 킵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뭐 앞에 서가지고 이게 뭐 수합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냐고.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 말도 맞아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수합하러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50편 보세요. 뭐 북을 치고 탬버린 울리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 드는 거 박수 치는 건 그건 저리 가라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내면이 어떠한 것이냐 다시 한번 정의해 봅니다.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자세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그래 설교하다 보면요 또 어때 또 막 더 이렇게 막 잘하고 싶고 막 이런 유혹 받아요 사실은 그 순간순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동기를 알고 그 본질을 알고 제 동생이 그래요. 20년 동안 찬양 인도했는데 아 요새 애들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을 막 과시하려고 막 그렇게 한다. 근데 그렇지 넌 안 그랬냐 머리 긁잖아요. 그 20년 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병장 이제 갓 들어오는 그 이등병들 그 마음 그 다 읽혀지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점점 자라면서 자라면서 배우면서 배우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지. 기도는 3분 내로 해야 된다. 뭐 한국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그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분 그 정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진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꾸짖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 처음에 그 순수한 동기 그 잃어버렸느냐? 그걸 돌아가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지금 아주 나쁜 습관 전통과 유전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지금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한번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 우월감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영적 우월감, 영적 교만에 꽉 차 있으면 자기 과시할 수밖에 없고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면 그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형식밖에 없어요. 피곤해요 이제. 본인도 그건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비를 걸며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비유를 두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기 생배조각 새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요, 이 낡은 천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포도주 부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생배조각 새 포도주, 예수님의 새 교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낡은 천, 낡은 부대, 생명력을 상실한 유대교의 낡은 전통 유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라는 새, new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첫째, 네오스라고 하는 크로노스죠. 시간의 흐름, 시간의 그 흐름, 네오스. 지금은 시간의 흐름으로 봐도 이제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새로움의 의미는 뭐냐? 카이로스. 아주 꽉 찬, 무르익은, 바로 연근은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주님 지금 오시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 구원의 때 놓치면 안 된다. 바로 그때다. 네오스, 카이로스.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 받아들였다가는 수용할 수 없고 터져버리고 찢어져버리고 한마디로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진리는요, 변함없어요. 복음은 변함없어요. 날로 날로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바뀌어져야 돼요. 어릴 때의 생각이 그 정도에서 담을 수 있지, 지금은 어릴 때의 그 생각을 버려야 할 때예요. 그런데 어릴 때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연결시켜서 한다 그러면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생배조각, 새 천을 낡은 천에 잇대지 말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지에 넣지 말라. 그릇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라는 겁니다. 한때 뭐 유행했던 단어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지 아니하면 찢어지고 터지고 적음도 질부할 수 없다. 유대인들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포도주를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부대를 바꿔야 되는데 그 사막의 열기에 이 포도주는요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으면요 어느 순간 지탱하지 못해서 터져버린단 말이죠.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내용도 중요하고 담을 용기도 중요하다.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금식을 통한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비우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담을 수 없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고 하잖아요. 회개를 위한 그런 비움의 자기 비움, 자기 부정의 그런 금식이 아니라면은 아주 강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틀을 바꾸라. 지금까지 네가 너의 삶의 주인 되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내면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틀을 바꿀 때에, 금식했을 때에 사실 내가 주인 되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죽고 부활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봅니까? 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죄에 대해서는 복종시키는, 금식해서 회개해서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참 주님이시고 참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서 새로움의 역사, 그 끝자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너희의 그릇은 어떠니? 네가 만든 그 전통, 그 우상 아니니? 살아있는 생명체는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릇을 바꾸라, 틀을 바꾸라.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들, 위로부터 거듭난 저희들,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을 바꾸어서 내면의 변화 가운데서 somebody가 아니라 nobody,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의 자리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